성경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저번 한 주간 저는 CLF 담당자가 돼서 한 주간을 지냈는데요. 콩고에서 오신 목사님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모든 기독교 교파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목사님은 장관급에 준하는 분이라는 거죠. 저들이 이제 좀 나름대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장관급이라고 하니까 대우를 좀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대우를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느냐.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아예 훈련받을 마음으로 배울 마음을 가지고 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평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한 분씩 이렇게 나는 장관급인데 왜 대우를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둘째 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박 목사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이분들 마음에 목사님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 큰 단체를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이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그 목사님 마음 중심에서는 박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존경심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불편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에 대해서만큼은 콩고에 박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인합회 회장인데 콩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장관님들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아직 장관님들도 다 못 만났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는데 목사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목사님과 만나면 뭔가 주저리 아이고 목사님 콩고에 오십시오. 콩고에 오시면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 목사님 그때 오시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막상 만났는데 목사님 콩고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는데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분이 아직 마음을 여시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만나려고 할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 신기한 건 목사님 뵙고 나왔는데 이분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느냐면 내가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가서 의논을 해서 확정이 된 걸 이야기해야지.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하겠냐. 미안해서. 이분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좋긴 한데 표현을 안 하신 거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가톨릭 대표, 기독교 대표 뭐 이렇게 해서 로마의 정부의 일로 갑자기 일정이 잡혔다 그러면서 그때가 6시 반인데 12시까지 공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네 그 연락이 왔는데 김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도록 해야 하나 아니면 KTX를 타고 가시도록 해야 하나 막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알아보는 사이에 벌써 30분 지나버렸어요. 김해 공항에 8시에 비행기가 있다는데 늦어서 안 되는 거예요. KTX를 타고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역에 몸이 안 좋아서 서울을 자주 다니면서 KTX를 탔는데 운전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포인트가 많이 쌓여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VIP KTX로 모실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이거 그냥 이렇게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 사가지고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이번에 한 20장을 써먹은 것 같아요. 특실로. 제가 급히 차를 몰고 숙소에 가서 8시 KTX 표를 끊어서 모시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KTX를 타고 가시면 10시 반에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12시 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명역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죠? 아, 저희도 의전팀이 차량을 대기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차 타고 가는데 그 티켓값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고 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급히 선물 하나 준비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목사님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못 드리셨는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 드렸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더. 저녁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대표되는 분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또 못 드신대요. 서울의 의전팀에 연락해가지고 이분이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당뇨가 있으십니다. 많이는 말고 조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목사님 선물을 못 드렸는데 그 홍삼차 그거 하나 준비해서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선물을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함께 그 안내를 했던 콩고 사모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이분이 대통령과 가까운데 자기가 가면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목사님과 대통령하고 만나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잡아서 연락을 취하겠다고 고맙게도 그때 저도 같이 오락하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쏟으면 그분들이 마음을 다 여시더라고요. 이번에 CLF 목회자 세 분이 오셨고 총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챗나이에 사비타 대학 총장님이 오셨어요. 작년에 올해 사비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시겠다고 했던 총장님인데 그리고 캘커타의 아미띠 대학의 총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 아미띠 대학 총장님은 힌두교시거든요. 너무 놀라운 건 목사님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 앞에 마음이 다 꺾이고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려서 세상에 이분들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한 식구가 됐어요. 이제 IIF 멤버가 됐는데 IIF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러고 싶고요. 총장 간두면 IIF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간다에서 부족 왕이 오셨어요. 30개 부족이 있다는데 부족 왕이 오셨는데 이분이 비숍이면서 부족 왕이에요. 작년에 CLF를 참석했는데 작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작년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 밖에 있다가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문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걸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에 들어온 듯 그렇게 마음에 느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삶과 예수 안에 있는 삶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삶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전과 후가 정확하게 나뉘어지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와서 저희들이 제가 장관님들 모시고 국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한 분씩 차에 모시고 가면서 복음 전하실 수 있거든. 근데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CLF에도 장관급 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간다 그 비숍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모시게 됐어요. 갑자기 민박이 결정돼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집에는 30평 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아마 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집 누추한데 모셔도 괜찮겠어요? 다들 그런 마음인데. 이번에 민박을 했던 기분들이 아파트 너무 좋아요. 아파트 너무 좋아요. 그 부족왕이신 비숍 목사님이 어젯밤에 개인 상담을 하고 이제 가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봅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나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마음을 써주는지 절 보고 목사님 어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러시더라. 제가 그 비숍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건요. 아니 왕인데 아무리 부족이 작아도 왕은 왕이래.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왕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높인대. 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야 왕인데 어쩜 이렇게 마음이 겸손할 수 있을까? 교제하면서 중간에 또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왕이지만 예수님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맞다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주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우간다에 자주 와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분 왕인데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시고 부족 왕들은 일이 없대요. 다 편하게 산대요. 근데 당신은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바쁘게 살고 비숍 목사로 있다가 왕이 됐는데 300개 교회가 있어요. 12,000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그 교회를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3,000명 되는 고아들을 고아원에 기르고 있다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선교단체에 지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을 같이 만나서 김영진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에 온 허태양 선교사 이 두 사람하고 자꾸 만나서 일을 하니까 그쪽 선교회에서 불러서 저 두 사람과 계속해서 일을 하면 우리는 당신하고 일 못한다 그러면서 딱 선을 짓더라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월드캠프 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그 단체에서 호출을 했대요. 그 두 사람과 계속해서 활동을 할 거냐? 나는 그 사람들과 계속 활동을 할 거다. 그럼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지원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생각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라. 이분이 그 길로 나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는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서 더 이상 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냐. 바로 비행기 타고 우간다로 넘어와 버렸다. 그리고는 바로 티켓을 준비해서 월드캠프를 오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왕이니까 VIP 장관 포럼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나는 목사로 있겠다. 난 CLF 이 모임에 함께 하겠다. 어제 앉아서 말씀을 들려드리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듣는데 이분이 지금 제대로 들으시는 거야. 근데 말씀을 마쳤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벅찬지 하나님이 이분에게 정말 복받을 마음을 주셨고 러시아의 이젭스크에 유기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네시 그 주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도 100%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백지예요. 자기 거 자꾸 주장하고 보태지도 않고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 그대로를 받는 이젠스크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님이 CLF 모임에서 히브리서 10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참 형상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은 내가 목사지만 저는 거짓 목사였습니다. 가짜 목사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젠스크에서 오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그림자는요 아무리 선해도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더 이상 어떤 다른 뭐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림자가 어떻게 참 형상이 됩니까? 그럼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거 다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마음이 연결이 되고 마음이 부딪혀지고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부딪혀지면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는 건 그냥 한 가족이에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듣고 뭘 해도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어제는 우리 굿누스코 출신 젊은 장년 부부 팀들이 이분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저는 어느 나라 굿누스코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하는 형제님도 있지만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인사말만 삐꿈하고 말더라고. 근데 이분들은 그 젊은 장년 형제 부부가 젊은이들이 와서 막 그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막 그 인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아파트가 누추해서 어떻게 해요? 뭐가 누추하냐고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민방 유치를 좀 하십시오. 강남교회 형제 자매들은 민방 유치한다고 하여튼 평생 한번 바꿀까 말까 한 침대도 바꾸고 그 덕에 소파도 바꾸고 탁자도 바꾸고 손님 맞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그리고 민망하는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또 같이 도와주고 마음을 쏟고 하면서 기민들이 다녀가시는데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교회의 큰 기쁨이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간다의 부족 왕 비숍 이런 분이 한 분 구원을 받으면 이번에 월드캠프 마치고 들어가면 네 번째로 큰 부족 왕을 만나는데 그분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겠다 하시더라. 그분에게 가서 여기 초청하겠다 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이런 복음 여기 전할 수 있도록 그래 막 홍보하겠다 합니다. 작년에 400명 CLF 참석을 했는데 올해 800명이 되는 목회자들이 CLF로 참석해요. 9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직장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분들이 한국에는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서 온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에게 차마 한국 가십시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해 형편이 보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올해 CLF 목회자 800명이 참석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야 800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참석한다는데 우리 미국이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한번 부딪혀보자. 그분들 비행기 싹 대주는 건 아닌데 선교사님들 비행기 싹 대주는 거 아닌데 90여 명이 목회자가 본인들이 직접 비행기 티켓 다 끌어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런 CLF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 동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아멘. 네? 너무 소망스러워. 인도에서 오신 주 장관님을 절 보고 만나 상담해달라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이면서 야,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너무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캠프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이런 캠프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십시오. 그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기뻐하는 모습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하면 이런 행복한 일에 이런 즐거운 일에 이렇게 기쁘고 복된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동안 우리도 함께 복을 받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우간다에 계신 부족 왕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 목사님의 오래전 시편 1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니 그 땅을 네 소유로 주리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열방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셨지만 다섯 가지를 두고 기도했다 그러시잖아요. 그 당시 형제자매들에게 첫 번째는 우리가 문서 선교를 할 겁니다. 방송 선교를 할 겁니다. 해외 선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학교를 할 겁니다. 우리 수양회를 할 겁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목사님도 먹을 것도 없으면서 신학교, 선교학교를 어떻게 해요? 문서 선교를 어떻게 하지요? 방송 선교를 어떻게 하지요?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간증을 들으니까 박 목사님 사모님도 못 믿으셨다. 믿겨지지가 않다라면서. 아니 지금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아이고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라 그랬는데 목사님 꿈이라도 크게 가지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문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죄삼 거듭난 비밀, 그 책을 출판해 줄 출판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지금은요 우리 출판사가 있잖아요. 투모로우 책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매년 목사님 마인드 강연, 마인드 교재가 자기개발서가 이제 출간이 되잖아요.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을 파는 백화점. 또 내 안에 있는 난인다. 이번에 신간이 나왔는데 마음의 밭에 서서. 신간이 나왔어.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마음의 세계를 쭉 이야기해 주는데, 목사님이 쓰신 그 자기계발서 마인드 교재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책만 읽어도 마인드가 바뀌어요. 내가 볼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탁 무시하고 아이고 저깟 책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벌써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출판식 하는데 남아공에서 총장님 오셨는데 구원받은 간증하시더라고요. 최한 선교사가 와서 정갈에 물렸다가 목사님 전화통화 받고 그러고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살게 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오신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이제 교회를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교회를 더 개척을 해야 되는데 몇 개를 더 개척할까요? 다섯 개를 할까요? 응답이 없더래요. 열 개를 할까요? 응답이 없더래요. 하나님 이게 작습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0개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러시아에 교회를 200개 앞으로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 200개 교회 세워지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죠? 일도 아니죠. 제가 목사님들 두 분 그리고 그 비숍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자가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고 실패를 하고 결국 돼지우리에 내려갔습니다. 다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돼지우리에 내려가서 재기하려고 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당장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믿으니까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를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실패요, 멸망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내 생각을 따라 산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나는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꼭 영화를 보면 영화 볼 때는 너무 좋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 않느냐. 아, 내가 그냥 영화를 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여기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러시아에 자주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똑같은 목회자인데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말씀 앞에 낮은 마음을 갖고 그분들과 성경을 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꿈만 같고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러시아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때나 오지 말고 그 미리 이야기해 미리. 그러면 내가 제대로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언제 가는 게 좋아요? 언제 올 건데 한 11월 달쯤 되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11월 4일 날 그때 와요. 그때. 당장 결정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주님과 연결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교회 안에 살아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저 종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복음을 들었다 해도 교회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타락하고 방탕한 뒷골목의 어두운 삶을 살아갈 인생들인데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저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 멸망을 받아야 될 인생이고 지옥을 갔어도 갔을 텐데 어찌 감사는커녕 저런 이야기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목사님이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온 마음으로 돌봐주고 살펴줬는데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고 그런 목사님의 사랑, 그런 그 목사님 마음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도 짓밟아버리고 은혜도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경멸하고 살아갔네. 하,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청지기가 주인에 가서 허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청지기를 불러서 네 하던 일을 세말이라. 네 하던 일을 세마라 그러는데, 야, 이러다가 내 직분을 빼앗기겠구나. 그러면 뭘 해야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 마음을 딱 돌이키는데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 하던 일을 세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을 셈을 한번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종의 은혜로 살아온 삶들을 셈을 해본다면 그 사람 불평이 끝날 거, 원망이 끝이 나. 감히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대적하는 마음, 가졌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거든.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조균 목사 교회도 아닙니다. 박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앞에 어떻게 저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어딘데? 저는 나 같은 사람이 CLF 대회장이 돼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데, 제가 이번에 부종왕이라는 그 비숍 목사님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뭐 특별한 이야기 한 게 없고 늘 우리가 듣고 전하는 말씀 전한 것뿐인데,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어제 저녁에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이런 말씀 저들이 계속 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야, 이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마음에서 크게 여겨주시나, 나를 마음을 열고 대해주시는 그게 고맙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고, 교회를 향해 원망하고, 종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 저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사는 분일까?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은 절대로 불편한 마음을 줘서 저 마음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는 마음이 높아지니까 성령도 짓밟고 사는구나. 제가 수성 예배당을 지으면서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그 자매님 누구도 갈굴 수 없는 자매, 와서 벽돌을 같이 싸는데 자매들 자꾸 부딪혀. 저한테 와서, 아, 누구 자매 어떻고 누구 자매 어떻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자매님 잠깐만요. 자매님 사람 앞에서 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죠. 자매님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지요.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자매님이 입을 닫고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본다면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할 말이 많아요. 주장할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악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를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왜 매일 불평하고 왜 매일 원망하고 왜 매일 어두운 마음을 품고 대적자로 살아야 하느냐. 지금까지 대적자로 살아온 것만으로 족하지.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주님은 마음만 돌이키면 뭐든지 들으시고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을 보면 누구든지 돌이키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나오면 듣고 받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지. 저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목사님을 고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상철 장로님 어느 날 간증하면서 기도했다. 제발 목사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가지고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대적하는 사람들 용서 못해주게 좀 해주세요. 네. 저 사람들 또 마음 돌이키고 오면 받으실 겁니까? 받아야지. 받아야지.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받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너희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결국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질 않겠습니다 하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똑같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 왜 부인을 해요? 예수님 왜 우리가 떠나요? 우리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사역자들 교제하시면서 그러시는 거. 사역자들이 자신이 마귀라고 여기는 사람 많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대적자로 보시는데 주님 우리를 마귀로 보시는데 자신을 마귀로 여기지 않으니까 버릴 생각이 없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고 여전히 자기 감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때로
형제자매들을 또 사역자를 꾸짖을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는 꾸짖을 때 예쁘게 고운 말로 꾸짖겠습니까? 큰 소리도 칠 때가 있고 화도 낼 때도 있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마음은 모르니까. 왜? 무시하니까요. 마음을 알면 고맙습니다. 제가 형제로 있을 때 김성욱 목사님 저를 책망을 하시다 돌아서서 한없이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서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쫓아내도 할 말이 없고 버려도 할 말이 없고 집 밟고 무시해도 그냥 당연한 건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꾸짖어 주시나. 좋은 말 하기는 쉬워도 저렇게 꾸짖는 말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다른 깨달음보다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만나지니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지. 이제는 꾸짖어도 책망을 해도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그 마음조차 감각을 못하고, 아니 나를 거닐어 나를 누르락해 이런 마음을 갖는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지. 너무 안타깝더라. 저게 사랑인데.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알아요? 선교사들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야 우리 선교사들 짜장면 먹자 그러지. 짜장면 집에 가면서 목사님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김동성 형제 짜장면 좋아하는데. 김동성 형제 짜장면 좋아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같이 가서 짜장면 같이 먹을 텐데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떠나간 사람 덜 먹이는데? 생각나니까, 안타까우니까, 아직도 마음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랑 알면, 그 사랑 맛보면 절대 떠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은혜로 살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사느냐, 많지 않아요. 그걸 깨우쳐 주는 종과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이끌어주는 종들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걸 마음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인 것을 비로소 깨닫더라. 그리고 돌이키더라.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주님은 아셨구나. 주님은 아시면서도 나를 받으셨구나. 주님은 아시면서도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 위에 살아. 그러면서 난 고기 잡으러 가련다.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근데 고기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나.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물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그렇게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장했던 그런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이런 나를 아시잖아요. 내 향을 먹이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 자신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나를 믿기보다 주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결정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와 종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누세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